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의 내 권위의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개바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바나바와 나에게만 없단 말입니까? 누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군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기만 하고 포도는 하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양떼를 치고 젖은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일에만 빗대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곡식 떠는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나 곡식을 떠는 사람은 자기 몫의 곡식을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밭도 갈고 곡식 떠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씨를 뿌렸다면 물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을 놓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성전에서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먹고 살 것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근거를 잃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만약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보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택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받는 보상은 값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따르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모든 사람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의 지혜를 받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법이 테두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그들과 같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나도 기쁜 소식이 주는 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모두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상을 타기 위해 열심히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사람처럼 달립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엄하게 다스려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 나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 내 맘에 하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막으리요. 너 대답 무엇이냐.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that his grace reaches me. Was offered at Calvary for everyone. Greatest of treasures, and it's mine to bear. Though my sins were as scarlet, he has washed them away. His grace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역대지하 제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을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했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모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들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육체는 여러 가지 육체가 있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별들이 빛이 다른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입을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 또한 다르다는 부활 때 입을 영광의 차이를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논리를 마감하면서 미래에 입을 영광이 큰 만큼 썩어질 것들에 매어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증거하면서 여태껏 온 인류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신이 소아에 굴복시켰던 사망조차도 정복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는 그날을 기대할 것을 격려하면서 이런 약속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영원에서 보상받을 수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이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드려질 때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조정이 울릴 때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라지지 않을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임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바람이자 소원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늘의 위로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기도를 위해 이 땅에서 사라질 영광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50절에서 51절 말씀 중심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고수하고 욕심내고 있는 한 영광의 천국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욥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에 했는데 여기에 혈 하는 것은 아이마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피, 호흡하는 것들의 생명 그런 의미가 있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르크스, 고깃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들은 다음 순간을 위하여 고기를 감춰두는 것까지는 알지만 본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배고프면 미래를 생각지 않고 배를 채우려 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것은, 특히 영적인 사람이 다른 것은 영혼의 장애가 될 것은 아무리 좋아도 절제한다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유익을 위해 영혼을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혈육의 관계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강요하신 이유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단호한 주님의 요구이지만 그것은 신앙하는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권면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51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개된 비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셨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우리 주님의 분명하고 귀중한 약속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늘로부터 마지막 나팔을 기대하며 우리 몸의 변화까지도 기대하고 바라는 하늘의 영광을 받고 입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2절에서 5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과 변화된 삶을 사는 자라야 영원의 입구인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초라한 몸을 영광의 몸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계통인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특권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누리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의 약속된 영광을 잃게 되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으므로 결국 주님으로부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에 무서운 저주의 책망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3절에 했는데 이 말씀은 50절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는 말씀과 모순되게 들립니다. 그러나 53절의 말씀은 이미 주님께 완벽하게 드려져서 주님의 것이 된 것에 대한 약속이라면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드려지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아담의 후예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4절인데 이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은 후에야 사망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비로소 세력을 잃을 것이라는 귀중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대속의 희생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두려운 사망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 친히 맛보시고 이제는 적어도 죽음의 공포에서 그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죽음의 복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공포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변화하는 순간부터는 사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성도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6절에서 5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 위에 승리자로 군림하고 있는 죽음, 사망의 독침은 이제 존재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죄의 원인이고 죄가 해결되면 당연히 사망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이죠. 예수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결국 그것은 뱀의 머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절인데 이 말씀은 마치 바울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의롭게 살려는 자신을 계속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에 탄식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의 고백과 같이 들립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자유해보려고 무던히도 발버둥 쳐보다가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탄성에 찬 고백인데 죽음에서의 자유에서도 마찬가지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인데 이렇게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상 더 무엇을 주저하고 방황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감사의 찬양인 동시에 이제 상급이 확실한 이상 그 상급을 위한 수고를 아낄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역사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은 더욱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확성 하나만으로 영감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 문헌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건들의 정확성이 증명된다면 그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역사적 정확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고고학이 그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고고학은 고대 문명의 유적지와 기념비 같은 유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고대 도시들의 발굴을 통해 성경에만 언급되었던 고대인과 고대 사건들이 하나씩 그 빛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번번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음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집트의 포도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사람의 꿈에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에서 포도를 재배하지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역사학의 개념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수준이었는데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서술하면서 역사학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해석과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가 이집트에서는 포도를 재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역사적 정확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포도밭에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재배하는 모습이 묘사된 벽화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의 그림도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의문을 품게 되고 성경이 올바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비돔의 벽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바로를 위해 건설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이들이 벽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지플러 만들었으나 후에는 곡초 구루터기를 넣었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벽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883년 고대 비돔성 유적지로 알려진 텔 엘마스쿠타에서 에도드 나빌이 발굴 작업을 했는데 고대 건축물의 가장 하단 벽돌에는 잘게 썬 집이 섞여 있고 중간은 집 대신 갈대가 섞였으며 가장 높은 곳의 벽돌에는 나일강의 진흙 외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빌이 발굴한 것이 고대 비돔성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가 발견한 벽돌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셋째로 헷족속입니다. 성경에는 헷족속에 대한 언급이 48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헷족속이 막았다는 기록이 있고 다윗이 헷족속 우리아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문서 어디에도 헷족속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유론자들은 햇족 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76년에 조지 스미스가 소아시아 드자라비스 기념비를 연구하던 중 그 도시가 고대 하티의 수도 갈가마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고고학 연구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햇족석이 하티 민족임이 드러났습니다. A.H. 세이스 박사는 이것은 마치 이집트와 아시리아 단어를 혼용해서 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햇족속은 실제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넷째로 사르곤 왕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내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르곤 왕에 대한 언급은 이 성경 구절 외에는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상 실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1843년에 피 보타라는 사람이 고대 니느웨를 찾기 위해 코사밭 언덕을 파내려 가다 니느웨 대신 사르곤 왕의 궁궐과 호화로운 공예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 가운데 이사야가 언급했던 아스도스의 포유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성경이 정확하고 회론자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섯째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인류가 멸망하는 대홍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고대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산지에 있는 여러 홍수 전설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 학자는 홍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88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 전설은 서로 많이 다르고 성경 홍수 기록과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홍수 전설에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죽었다는 점과 방주 덕분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수 전설 가운데는 영웅이 방주에서 나오기 전 새들을 밖으로 날려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의 기록과 놀랍도록 비슷한 기록이 니니웨의 아수파니팔 고대 도서관의 점토판에 기록된 갈가마스 서사시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의 기록과는 많이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서사시를 보면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는데 신들로부터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씨를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서사시를 보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들이 알려준 규격대로 배를 짓고 역청으로 틈을 막았습니다. 때가 되어 그와 그의 가족이 배 안으로 들어가자 7일간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후에 물이 빠지자 그들이 탄 배가 니스르 산에 닿았습니다. 우트나 피슈팀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제비를 날렸습니다. 제비도 돌아왔습니다. 그 후 까마귀를 보냈는데 그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안전하게 내린 후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이 전설과 성경 기록의 유사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두 기록 사이에 유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갈가미스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전설과 성경 홍수 기록의 차이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을 근거로 두 기록이 쓰였다 하기에는 차이점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은 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서술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경 외의 홍수 기록에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만 전 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홍수 전설은 노아의 홍수가 회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서 참고로 홍수 전설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도도시 몇 군데서 대홍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사에서는 두 문명의 지층 사이에서 1.5m나 되는 단단한 진흙 퇴적층이 나왔습니다. 이 진흙 퇴적층의 특징을 살펴보니 이것은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수사를 완전히 파괴한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옛 고향 우르에서도 두께가 2.4m나 되는 단단한 진흙 퇴적층이 나왔습니다. 여섯째로 히스기야의 저항입니다. 아마도 유다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아수르의 굴레를 물리친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기록대로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월등한 군사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산헤립 왕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니느웨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산헤립의 실패는 그가 점토 원주에 새긴 8번에 걸친 출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미화하긴 했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그를 세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 그의 이 기록은 예루살렘이 산헤립에게 함락되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확증해 줍니다. 일곱째로 총독 석유오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구브로 총독 석유오 바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계획 성경에 구브로로 나오는 지명은 현재 키프로스를 가리킵니다. 구브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석유오 바울은 당시 그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동전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전에 바울 총독 하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동전은 클라디우스 황제 제13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석유오 바울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한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여덟 번째, 역사학자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을 실제로 증명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의 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데아를 아내로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원래 헤로데아는 헤롯의 형제인 빌립과 결혼했는데 그와 이혼하고 헤롯과 혼인했다. 이 불법적인 결혼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원인이었다. 요세푸스의 이 기록과 마태복음서의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불일치의 해소를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후에 자세한 조사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만큼 신빙성을 확증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기에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은 글을 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결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한 가족이 그 좋은 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는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 왕이 다시 등장하고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롯 왕이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손자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실을 기록함에 오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로마 제국의 군주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디베르 황제 즉위 제15년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구스도가 더 이상 권좌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2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체포에 대해 아구스도에게 상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른 보면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대조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황제는 네로인데 그의 본명은 가이사 아구스도 네로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를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1세기 독자들은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아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들이 이처럼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고고학자들이 고대 문명을 발굴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은 오랫동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런 공격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